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듣기만 해도 미국 생활이 편해지는 미국 주부들의 수다, 미주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을미년 새해 잘 출발하셨나요? 운동을 하는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영어를 공부한다고 해놓고 벌써 작심삼일은 되지 않으셨나요? 청취자의 작심삼일을 끊게 하는 방송 미주다가 2015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던 언니예요. 오늘 여러 게스트분 나오셨는데요. 저희 수다 떨기 전에 먼저 게스트 소개 및 근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 얼굴? 새 얼굴은 나중에 하고 치치 언니 치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지난주 저희가 방송했을 때가 12월 30일인가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31일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미국의 그 여러 가족 문화 대로 이제 막 가족끼리 계속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심심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심심해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불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인기녀 인기녀.
아니, 그래가지고 12월 31일에도 이제 한 다섯 가족 정도가 모여가지고 막 중국 음식을 막 시켜 먹고 이제 놀다가 그거 카운트다운도 같이 하고 이제 헤어지고요. 다음 날 1월 1일도 또 이렇게 어디서 놀다가 다음 날 헤어지고. 가족 단위로 막 계속 이렇게 계속 떡국 먹고 막 그렇게 지냈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 아기가 이제 다시 학교에 겨울 방학을 끝내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막 그 제가 잉리치라고 이렇게 따로 뭘 좀 아침에 보내는데 그거 보내는 건 오늘 실패했어요. 죽어도 안 간다고. 저는 가기가 싫다고 막 계속 주장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빼줄 테니까 내일부터 잘 가자 하고 이제 힘겹게 보내고 오늘 좀 약간 좀 피곤합니다.
맞아요. 오늘 첫날이라 저도 피곤합니다.
아이도 피곤할 거예요. 오랜만에 학교 가서.
가서 딱 봤는데 눈이 초점이 없는 거예요. 데리러 갔는데 힘들었구나.
영어에 시달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나이트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트퀸입니다. 네. 네, 저도 일주일 동안 잘 지내다가요. 드디어 아이들이 방학을 마치고 드디어 학교를 가게 돼가지고 아, 진짜 하루가 이게 찰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밝으세요.
네.
네. 그 다음은 오늘 새로 저희 수다에 조인하신 우리 게스트분 계신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방송을 처음에 만들자고 얘기한 용필이고요. 아, 오늘
목소리가.
예, 계속 목소리를 출연 원래 안 하려고 했다가 오늘 다들 뭐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들 안 나오셔서
못 나오셔서
네. 못 나오셔서 네, 제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저도 굉장히 떨리네요. 아, 제가 맨날 이렇게 막 지적하고 막 네,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저도 떨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이슈 읽어주는 남자. 오늘 이슈 읽어주는 남자의 주제는 토토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주 토토가
굉장히 뜨거웠었죠.
너무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감정이 메말랐는데도. 네,
저도 울었어요, 보다가.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다 밝혀지는 것 같은데.
다들 그때 대학생들이셨죠?
중학생, 고등학생. 사실 복고 열풍을 한 2, 3년 됐나요? 써디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그때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 뒤로 이제 매해 이런 복고풍의 영화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매해 나올 때마다 요즘 열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요즘에 계속 그 토토가에서 뿐만이 아니고 그 토토가에서 나온 음악들이 지금 음악 상위 차트 1등부터 10등까지를 다 금방 차지하고
엄정화과 1등 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토토가에서 특히 이제 안 그러고 싶었는데 그 SES 슈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유재석이 맨 처음에 슈 취재하는 것부터 봤었어요. 저는 그 토토가 전에. 근데 그때 막 털 날리는 옷 입고 나와가지고 좀 되게 좀 웃기고 약간 좀 그런데 마음이 좀 짠했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유재석 MC가 그 아름답게 슈를 되게 이렇게 예쁘게 나는 만들어줬는데 그런데 계속 이제 마음이 좀 짠했어요. 네. 그런데 막상 이제 토토가 그거 딱 나와서 정말 예전 현역 시절보다 더 부드럽게 막 이렇게 율동하면서 감동을 느끼는 걸 보면서 이제 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상하게 자꾸 걔도 우는데 저도 우는 거예요. 슈도 그래서 예, 되게 그랬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제일교포 때문에, 제일교포라서 한국말이 서툴었고, 서툴러서 방송에서 회사 측에서 아예 얘기를 많이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약간 더 많이 거기서 이렇게 표출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눌러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회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더 많이 표출을 했던 것 같아서 훨씬 더 시청자들이 거기에서 더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한때 요정이었던 그런 친구가 지금 이제 아기가 벌써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걸 이렇게 다 생각해 볼 때 뭔가 되게 되게 좋았어요. 그날의 그 행사가. 그리고 그 토토가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잘 엮은 그 배경에는 제가 볼 땐 유재석 MC의 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원체 이렇게 상대방의 제일 좋은 거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역시 상을 많이 받을만 하구나.
유능님 네. 팬이신가 봐요.
네, 원래 아니었는데 그냥 좀 좋아했는데 이번에 보고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이번 그 PD가 의도적으로 그 슈와 김정남 씨 두 분을 되게 초점을 맞춰서 이번 슈를 계획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번 MC도 되게
너무 반가웠죠.
너무 예쁘고 아주 남다하고. 네, 그럼 김정남 씨 보면서도 약간 사람이 이렇게 되게 해맑게 나이 드는 것도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해맑으시잖아요.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뭔가 해맑아도 되게 보기 좋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저기 나이트 퀸님 네. 감동받은 분이 있다고.
아, 네, 저도 추추님이랑 같이 슈 언니?
언니?
아니고 동생이겠죠.
맞나요? 네.
슈님 볼 때 진짜 그 공주 같은 모습에서 아줌마가 돼서 자기의 그 예쁜 모습을 다 버리고 애만 키우다가 다시 그 요정의 모습을 다시 찾았을 때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춤 연습할 때도 집에서 아기들이랑 같이 막 춤 연습하다가 중간에 코 닦아주고 뭐 흘린 거 닦아주고 그러니까 아기 엄마는 뭘 하려면 이렇게 되게 뭘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가 이 방송 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자유롭게 빠질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가 특히 이 방송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처음에는 좀 고정 게스트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참 다들 애들 때문에 힘들다. 뭐 애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예, 그래서 시스템을 저희가 바꿨죠.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네.
왜 이렇게 복고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걸까요? 어떤 추억을 떠올리게 해서 아니면 같이 늙어가는 연인을 보면서 동질감을. 저도 그 방송 댓글 같은 거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아줌마죠, 지금 들은 아줌마들이 이제 첫 곡부터 일어나서 그걸 다 따라서 춤을 추고, 맨 마지막 김건모 할 때는 다리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서 2분 웃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그렇게 청취를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감정 몰입을 해서 다들 그렇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약 60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7만 몇 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러게요.
다들 그런데서 엄청난 향수를 느끼시나 봐요.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가 나왔을 당시에 제가 몇 학년이었고 제가 그때 뭘 하고 있었고 이런 게 막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김건모의 그런 핑계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이제 중3이었고 그 등교길이 막 생각이 나서 이 노래 들으면서 꽤 다녔었는데 이 생각 나고 또 트위스킹 들으면은 아 이때 내 이 노래로 치어리더 했었는데 고3 때 막 고2 때 이런 거 했었는데 이 노래가 나왔을 당시에 그런 추억들이 막 생각이 이렇게 쫙 나더라고요. 좋았어요.
신랑이랑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선은 가수보다는 연기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연기자들은 되게 수명이 굉장히 길잖아요. 예를 들어 이보니 예전에 같이 MC하던 그런 조인성 이런 사람들은 계속 지금 이렇게 물론 조인성이 멋있기도 해서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수를 하다가 연기자를 하는 데 이유가 있구나라는 게 우선 좀 와닿고요. 그러니까 신랑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감정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우선은 가수보다는 연기자 그 생각이 들었고 또 김종국이나 이렇게 굉장히 연기자 안 하면서도 롱런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는 아 저 사람은 정말 성격이 좋은가 보다.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김종국 씨가 나이가 40이라는 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죠.
그게 방송가에서 어쨌든 살아남으려면 PD나 아니면 그 동료들이랑 관계 같은 게 너무 사람이 막 되게 튀거나 그러지 않고 잘 어울려서 지내고 관리도 잘 하고 하니까 계속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한 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 저 사람들은 몇 명 이렇게 관리를 되게 잘 하고 사셨구나 뭐 이런 것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전 엄정화 씨가 일단은 씨라고 부르기도 미안할 정도지만 69년생이라는데 엄청 놀랐고요. 이제 거의 있으면 반50이 돼. 아 그러니까 진짜로 50살이 돼가는 반백살이 되는 그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실제로 현역으로 디스코를 히트도 쳤었고 정말 가요계가 굉장히 짧게 가는데도 거기에서 계속 살아남는 거 보면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엄정화 프렌즈에서 그 프렌즈가 다 모였잖아요. 그런 것도 엄정화 씨도 굉장히 이제 잘 관리를 하고 지내신다는 것도 느껴졌어요.
좀 아까 나이트퀸님도 언급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좋다거나 그런 것보다 그냥 그 노래가 유행했을 당시 제 젊었을 때 그런 게 이렇게 회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억들이 떠올라서 더 이렇게 아련해지고 더 열광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이 지금 멘트가 굉장히 자기적이었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하면 함토토가 2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어떤 가수들이 나오는 게 좀 더 좋으세요?
저는 저는 락하든 사람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 그때가 락하든 분이 되게 많거든요. 뭐 신성호부터 시작해서 김경호 뭐 등등등. 그러니까 되게 많으셨는데 이번에 락하는 멤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락하는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잭스키스.
저는 신승훈이요.
아 근데 잭스키스는 그 멤버들 중에 몇 명 뭐 한 몇 명은 뭐 사기죄로 피소도 되고
한두 명 예.
그렇죠. 한두 명이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그런데
걸로
남자 아이돌로 채움 되잖아요. 지금 SES 등등 이렇게 몇 명 했던 것처럼
그럼 룰라도 가능한 걸로.
룰라 저 중3 때입니다. 엉덩이 춤.
서태지와 아이들이 안 나왔잖아요. 그 잠깐 그 전 프로에만 나오고.
저는 서태지 아이들은 그냥 안 나왔어요. 왜냐면 서태지가 요즘 활동하고 양현석도 너무 이제 사장님 포스 있고 하니까요. 나오면 좋죠. 나오면 좋은데. 상상이 안 가네요. 그분들이 나와서 옛날 그 춤을 출 생각을 하니까 되게.
그 회오리 춤을 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나는 가수다에서 먼저 그런 옛날 가수들을 모아놓고 그 노래를 불렀지만 네, 이것보다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무한도전 기획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무한도전의 기획 능력이 정말 해가 갈수록 뭔가 이렇게 팍팍팍팍 자신을 깨며
그리고 거기서 한번 그 자막에 이것이 그러니까 그 방청객이랑 가수랑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국민 대통합입니다 이런 자막이 떴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냥 의뢰 그냥 무심코 봤는데 남편이 딱 보면서 꼬집는 말이야.
굉장히 일부러, 자막에 네. 정치적인 네. 뭔가를 이렇게 꺼내는 좀 유명하죠 실제로. 네. 옛날에 그 여드름 브레이크라는 굉장히 특집 프로그램이 무한도전에서 했었는데. 그때 그 아예 그 시리즈 프로그램 전반 자체가 다 사회 전반을 꼬집는 문제였어요. 그런 거를 보면 김태우 PD가 굉장히 자신의 프로그램에 굉장히 정치 색깔을 약간 넣는 게 아닐까라는 말도 많고요. 그리고 그 자막들이 다 90년대 스타일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무대도 그렇고 자막도 그렇고.
무대야 조금 더 이제 화려해진 면, 뭐 색깔이나 색감은 90년대지만 화려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면 그 자막은 완벽하게 멍할 때도 이렇게 박스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램 시작할 때 제공할 때도 세로로 글씨를 쓰고 글씨체도 옛날 글씨체를 쓰고 그런데 굉장히 세세하게 다 네. 디테일에 신경을 썼었죠.
네. 실제로 90년대에는 분위기가 어땠나요?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생각나세요?
지금은 이제 아이돌이 우선 되게 많은 것 같고 네. 근데 그때 아이돌보다는 이렇게 한 명씩 활동하는 사람이나 그룹은 저희가 아까 언급한 SES, 핑클, 뭐 HOT, 재키, GOD 이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고 개개인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창력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한 명 나오는 가수가 더 훨씬 없지 않나요? 그죠? 다들 무리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가 아이돌 1세대라고 제가 잠깐 자료를 조사해봤는데 그때가 아이돌 1세대라고 해서 아이돌이 무더기로 나왔을 때였어요.
네.
94년도, 96년도, 7년도까지 무더기로 나와서 우리가 이제 말했던 뭐 아예 또 옛날로 나오면 코코, 자자 뭐 그런 식의
아세요? 그 사람들 노래?
뭐 영턱스클럽 네,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나왔고요.
구글 해보셨죠?
네, 저야 뭐 항상 구글링이고요. 그리고 저는 방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네, 구글링을 주로 하고
애쓰십니다.
네. 하지만 멜로디는 들으면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딱 네. 뭐다라고 이렇게 연결은 잘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저는 90년대를 이렇게 그죠? 열심히 살아온 사람으로서 지금 노래를 들었을 때 이렇게 그렇게 그닥 촌스럽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떠세요?
네, 그때 노래가 지금 들어도 굉장히 좋은 노래 같아요. 네.
오히려 요즘 노래는 좀 비슷한 게 많은데 그때는 가수별로 그나마 좀 특색들이 있었고 노래도 되게 다양한 장르가 되게 다양하게 자유로운 분위기의 노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대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8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학생운동이나 어떤 이념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그러다가 90년대로 넘어가면서 그래도 소위 민간 대통령이 나온 세대잖아요. 그래서 되게 대학도 그렇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자유 바람이 불어서 그때는 정말 뭐 이렇게 대학생들이 데모를 할 만한 그럴 만한 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90년대 대학생들이 데모했던 게 등록금 투쟁. 고작 데모를 해봤자 등록금 깎아달라. 그렇게 시대가 바뀐 굉장히 많이 바뀐 시대가 90년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구글링인데요. 그때 이제 90년대에 많은 그런 문화들이 해금이 많이 됐어요. 특히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수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 90년대에. 그리고 그 전까지 좀 저속하다는 표현으로 인해서 우리가 듣지 못했던 많은 음악들, 미국 음악이나 다른 음악들이 이제는 뭐 청소년 이제 뭐 청취 불가나 뭐 이게 청소년들은 아예 듣지 못한다는 식으로라도 일단 유통은 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많은 문화를 들으시고 갑자기 많은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문화들이 다 섞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군사 정권에서도 벗어나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좀 자유가 주어진 그런 세대가 아니었나. 그래서 90년대 많은 그런 음악이라던가 뭐 영화라던가 어떤 그런 추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90년대를 20대로 보냈었는데 굉장히 20대 치열하게 살았던 시기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막상 90년대 쇼를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막 열광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었던 거거든요. 오히려 그 90년대 전 이야기를 다룬 그 써니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제가 초등학생 때 아니면 더 어릴 때 이럴 때였는데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써니가 이제 껌 씹던 언니다, 놀던 언니들의 이야기죠.
아, 놀러장 가고.
이제 뭐 학교 축제하고 뭐 학교에서 이제 뭐. 날라리들 패싸움 하고 끝나고 옥상에서 만나고 뭐
그 중에 한 명이 병 걸려
네 그래서 나중에 다 이렇게 친구들이 모아서
여고가
그렇죠 여고생들 네, 이야기죠
여고생이네요.
네. 저는 그때 너무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당시 여고생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는 제가 치열하게 살질 않고 좀 한가하게 살 시기라서 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공감이 돼서 그랬나요? 왜 그랬을까? 예, 근데 저는 막상 90년대는 노래도 잘 못 듣고 공부하느라고.
아이고.
90년도 때 걸 보면은 감흥이 별로 없다. 이렇게 그 힘들던 시절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토토가나 뭐 응답하라 뭐 1997, 1994 이런 거 보면서 감동이 이렇게 확 오는 게 어찌 보면은 지금 삶이 너무 삭막하고 팍팍해서 그때 좋은 시절이 생각나면은 더 이렇게 감동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생각이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 네, 요즘 삶이 그 사람들이 다 너무 개인적이고
그것도 팍팍해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나 아니면 내가 알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알던 거에 대한 익숙함이 주는 그런 반가움에 대해서 더 많이 반기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런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를 굉장히 우리가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사는데 그게 지나고 되돌아보면 그 치열해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옛것에 대한 어떤 소중함? 다시 깨달음? 그런 걸 느껴서 다 그 옛날 것이 더 이렇게 아련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갑자기 너무 슬퍼지는데.
저희가 언제 한 10년 뒤에 이 시간이 또 되게 아련해지고 되게 네. 또
이런 건 다 파일로 남으니까 나중에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게요. 꼭 이렇게 토토가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복고 열풍이 요즘 불고 있어요. 어떤 거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 불고 있는 건 아니지만 추억의 도시락이 아직도 인기가 제일 많죠. 어떤 막 술집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밥집을 가도 추억의 네. 도시락이라는 메뉴는 다들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 난로 위에 올.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급식 세대라.
네. 절대 급식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아 저는 딱 제가 아 이러면은 이제 뭐 제 나이가 밝혀지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네. 저는 이제 저도 국민학교는 입학은 했어요. 네. 그런데 입학을 딱 했을 때 돈을 다 내서 네. 그 급식실을 만든다고 돈을 다 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동갑이신가 봐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급식을 했는데
언니
네, 지금 먹는 거 얘기하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저희 요즘 막걸리 한국에서 얼마 전부터 막걸리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먹어요.
네, 그것도 어떤 복고에 저희 때문에도 막걸리 같은 거 안 먹었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한참 막걸리가 막 열풍을 일었을 때 미국에서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막걸리 이렇게 테레비만 틀면 막걸리 먹는 거 나오고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근데 미국에서는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H마트에 가시면 그 리콜스토어에 요즘 종류별로 많이 들어와서
네. 치마 근처에 저는 놀던 사진... 언니가 요리를 너무 잘해서 구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만드셨다고 하시는 줄 알고 순간.
아, 그렇죠. 네. 아, 이 집에서 뭔가를 먹으면 네. 내가 만들어 먹는데 되게 하찮아지고.
네, 레스토랑 필라는 집이라서.
그런데 네. 이제 리꺼 같은 경우는 주마다 법이 달라서 마트에서 파는 주가 있고 마트에서 안 파는 주들이 다 있어서요.
맞아요. 네,
그런 거는 조금.
그러니까 H맛에 딸려 있는 리콜 스토어 네. 독립된 그런 그렇죠. 데 가시면 구할 수도 있고 예. 예, 또 막걸리 있고 또 제가 작년 연말에 새로 구입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LP였어요. LP판.
아, 그렇죠.
레코드판.
LP.
그거에 예, 제가 갑자기 그냥 LP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마존에 막 찾았더니 LP판으로 요즘 가수들이 다시 음반을 내더라고요. 한정적으로 몇 장 이렇게 제안해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막 이렇게 구글링을 해봤더니 요즘 그 복고 열풍으로 다시 LP 공장들이 생겨서
네,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이유의 LP판을 구하는 게 아이유가 LP판을 녹음해서 리메이크 앨범 냈거든요.
네.
한때 트렌드였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 몇 년 최근 몇 년에 LP판 유행이 된 것 같아서 그 먼지 이렇게 찌찌찌 소리 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소리조차 너무 좋더라고요.
만차형 집에 LP판이 굉장히 많아요. 아, 신승훈부터 해서
신승훈
네, 신승훈 1집 그리고 신해철 1집 그런 LP판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옛날 거예요? 아니면 다시 재생산해서?
아니, 다 옛날 거예요. 그거를 이제 LP만 파는 데서 이렇게 구해서 오신
가셨군요. 거예요. 네. 뉴욕 맨하탄에 가면 LP판만 파는 맨하탄 중심에 LP판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굉장히 하나 까뜩 LP판으로 꽉 찬 가게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예.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보는 거잖아요. 저희 아이들만 해도 근데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계속 돌아가니까 눈에 보이니까 예,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보더라고요.
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홍대 쪽에 그러니까 그 LP판 옛날 것들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그냥 뭐 젊은이들이 가는 그냥 일반 클럽도 많이 있지만 요즘 제일 이제 인기가 그러니까 조금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사라 그래서 밤과 음악사이라고 아시나요? 거기에 그것도 나름 이제 조그마한 클럽 비슷한 건데 이제 저희 같은 30대도 이제 이렇게 말해도 되나? 어쨌든 약간 뭐 30대, 40대 다 직장인들이 이제 다 끝나고 그 LP판 듣고 약간 이제 흥을 느끼려고 클럽 비슷하게 가는 그런 데도 되게 한동안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홍대에 있었는데 강남에도 생기고 막 그랬었어요. 밤사라고요. 그것도 약간 복고 열풍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복고 열풍을 볼 수 있는 게 패션. 또 요즘 패션이요. 패션.
근데 저 얼마 전에 그런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복고 열풍 때문에 이제 복고 패션을 이렇게 뭐 이렇게 계승하지 마라라는 그게 왜 그러냐면 2% 다르대요. 2%. 그러니까 복고 스타일이긴 한데 네. 옛날에 그 복고랑 지금 네. 이제 유행하는 복고랑 2% 다르다라는 너무 초반에 제가 말을 자른 건가요?
아니요. 저는 너무 해주세요. 반가웠던 복고 패션 중에 하나가 나팔 바지. 요즘 너무 레깅스 쫙 달라붙는 거 그거 아줌마들 나이 들수록 너무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왜 이렇게 공감하세요? 왜 이렇게 뭐 못 볼 거를 보신 거죠?
근데 막 통 넓은 나팔바지 이런 거 굉장히 반갑고요.
근데 그렇게 나팔바지 입는 거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들 예, 앞서가는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공효진이 이제 배바지와 이제 나팔바지 이런 거 많이.
공효진은 원래 탑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뭔가 파격적인 스타일 많이 해서.
그리고 배바지는 서인영이 먼저 그런
그대
의상.
네, 배바지도 굉장히 반가운 네. 아이템이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베컴 베컴.
빅토리아 베컴.
빅토리아 베컴이 아. 이제 배바지랑 라팔 바지는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어, 이런 걸 저도 여기서 처음 알아요. 저도 패션계는 완전 문외 아니라.
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열심히 밀고 있는데 아직 레깅스의 그 파워가 너무 세서 아직 확 유행이 넘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공존하고 있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저희 어렸을 때 많이 입었던 청자켓.
아, 청자켓은 진짜 많이
네,
입네요.
네, 청자켓은 굉장히 요즘 또 최근 네, 들어서
청청 패션.
네, 네. 아직 박스형으로 이렇게.
그렇죠. 포, 어깨가 포즈나, 이렇게 네, 들어와가지고요.
네, 그런 거 굉장히 옛날에 다 버렸는데 아, 그런 그치. 거. 네.
아, 그 좀 써서 버렸다는 게 청자켓도
아니요,
있네요.
그건 들고진 않았습니다. 그 패션은 너무 옛날에 지나갔어서 근데 요즘 보니까 또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토토가 복고 열풍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수다를 떨어볼 이번 주 주제는요. 미국에 정착하기입니다. 이 미국에 정착하기는 저희 수다 떨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2주 동안, 2주 아니면 3주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정착하기 1탄. 아, 저희가 수다를 떨어볼 텐데요. 먼저 미국에 저희가 지난주까지 준비물을 챙겨서 짐을 들고 왔죠. 미국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집을 구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것 같은데요. 다들 미국에 오셨을 때 집을 어떻게 구하셨나요?
미국에 오기 전에 집을 미리 구해놔야죠.
그렇죠. 오기 전에 네. 집을 구해놓던가 아니면 급하신 분들은 일단 호텔로 들어가셔서 네.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를 구한다던가 그러신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추천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우선 그 뭐지 이렇게 막 크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어떤 뭐 빈집 그런 네. 걸 잘 골라서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내가 살 집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뭔가 구해라라는 그런 얘기도 사실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게 한국에 있는 당시에 그게 되게 안 와닿아요.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네. 도저히 모르겠고 엥? 뭐 어떻게 남의 집 가서 살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모르겠고 또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짐을 배로도 막 붙이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필요해요. 그 네. 짐들이 어디론가 가야 할 주소지. 근데 물론 임시 거처를 뭐 주소지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 에서 있으면은 그게 다 너무 이제 불확실하게 느껴져서 결국은 이렇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가야 할 미국의 어떤 땅에 그래도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펼쳐져서 살기 때문에 한 명, 저 같은 경우는 선배분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많이 의지를 해서 집을 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제가 가는 그 지역에 교회를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검색하니까 한인교회가 딱 두 군데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두 군데다가 이제 게시판에 글을 올렸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뭐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올렸어요. 뭘 싸가야 됩니까? 전기장판 싸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애가 있으니까 제가 3월에 왔거든요. 추운 날 와서 그러니까 애가 있으니까 그 집이 얼마나 추울지 걱정도 되게 많이 되고 뭐 특히나 미국은 온돌이 아니라 라디에이터라서 난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추울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진짜 별의별 질문을 다 올린 것 같아요. 전기장판 싸가야 됩니까? 이불 몇 개 싸가야 됩니까? 막 엄청 올렸더니 나중에 1년 지나서 교회분들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 사람 누군지 정말 궁금했다고.
궁금한 네.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걱정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학교 때문에 유학을 온 편이다 보니 처음에는 입학을 하게 되면 돔룸에 들어갈 거냐고 메일이 와요. 그 메일이 이제 오면은 그 세세하게 내가 프리퍼런스를 다 적죠. 나는 뭘 개를 키우고 안 키우고부터 나는 병이 있고 없고 알러지가 있고 없고 다 그런 굉장히 세세한 거를 하는데 그렇게 도움 룸에 저는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다가 다행히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이렇게 들어왔고 군대 갔다 와서는 저도 여관에 살다가 여관에서 한 3주 살았거든요. 여관에 3주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집을 알아보고 봐서 들어가.
그게 혼자면은 그 뭐 사주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영화는. 근데 이제 이게 아기랑 가족이 오는 경우에는 아기들을 어떻게 참 하기가 참 곤란해가지고 사실.
네, 주추님도 일주일 동안 호텔에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오기로 한 날이랑 집. 집에 들어가기로 한 날이 일주일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호텔에서 살았는데 우선 제일 힘들었던 점은 애기 먹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식으로 우선 뭐 다 먹고 또 이제 사 먹어야 되고 막 하는데 저희 애기는 한식에 원체 이렇게 길들여진 애기라서 밥을 걔를 있을 때 해줄 수가 없는 게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호텔에 사니까. 근데 만약에 뭐 프라이팬 같은 거 쓸 수 있는데 살면은 사실 뭐 계란 후라이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냥 호텔에서 정말 생으로 이렇게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도움받았던 분들이 또 많이 생각이 나긴 해요. 애기 밥 많이 챙겨주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계란 후라이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여기 미국 오자마자 제가 이민 가방 8개 싸갖고 왔는데요. 그 안에 프라이팬을 안 싸갖고 오고 냄비만 싸온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이거 냄비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네.
꼼꼼한데요.
네. 냄비에 식용유를 둘러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막 그래서 스크램블되고.
아 이게 미혼자랑 기혼자랑 확 차이가 나는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챙겨왔거든요. 여기서 그냥 사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은 단 한 개도 안 챙겨왔어요.
당장 해먹어야 되니까.
아니 당장 해먹어도 당장 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서.
애가 있으면 당장 못 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차피 사면 또 돈이 들잖아요. 집에 있는 거를 웬만하면 그쵸. 활용하는 게 좋고 특히 뭐 집에 있는 게 그리고 저희도 다 신혼 때 또 좋은 거 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고 오기도 아깝고 하니까 그걸 또 다
그래서 여덟 개나 이제 가방을 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가방 하나 추가할 때마다 돈이 드니까 저는 차라리 그 돈이면 내가 그냥 여기서 사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항이 있는 곳들은 웬만하면 다 대도시잖아요. 그리고 일단 처음에 와서 뭐 집을 구하기 전까지는 내가 어디 살지도 잘 모르니까 최대한 저는 짐을 안 늘리자. 저는 진짜 혼자만 왔으니까 짐 들어줄 사람도 없으니까 예, 저는 딱 이민 가방 두 개 딱 들고 왔는데 이민 가방 딱 두 개 들면 저는 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근데
최대한 짐을
차리잖아. 혼자 오면 당연한 건 것 같아요. 그게 더 많이 갖고 오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혼자 오면서 저희는 가족이 있으니까 아기들 때
아기 한 명만 이제. 생겨도 짐이 아니, 확 늘어요.
그 대신 저는 먹을 거를 되게 많이 쌓았어요. 당장 먹을 거.
그렇죠. 그것도 당연히 쌓아야죠. 네.
먹을 거를 굉장히 많이 쌓아서 곧 저도 여관방 안에서 그렇게 까먹었던 기억들이 라면이랑 그다음에 햇반, 네, 햇반 밑반찬을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밑반찬만 한 10kg 해가지고
저보다 많이 가져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는 안 가져오셨어요. 네. 많이 가져오셨네요.
매번 한국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는 항상 한 그 캐리어는
먹을 거.
밑반찬으로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나눠주셨지만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컨택하는 거. 그게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교회마다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특히 이렇게 한인 교회들은 정착 서비스 제공하는 부가 따로 있을 정도로. 네. 요즘은 좀 덜해졌지만 저희 유학 나올 시절만 해도 굉장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뿐만 아니라 안 다니시는 분, 그러니까 한인들을 위해서 그런 정착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웬만한 교회들은 그런 정착 서비스를 하는 그런 집사님들이나 그런 도우미 분들이 계시니까 컨택을 하시면 교회를 꼭 안 다니셔도 도움을 받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정말 교회는 컨택하기 싫다. 이런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한인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연락을 하시면 그런 분들도 이제 정착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집을 아파트를 알아봐 주신다던가 아니면 뭐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던가 근데 그분들이 뭐 라이드뿐만 아니라 은행 일이라던가 여든 뭐 자동차 사는 일, 뭐 등록하는 일 이런 거 일까지도 완전 정착 서비스, 풀 서비스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실 분들이 거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좀 생각을 하면 한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집이 다른 게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세가 되게 많은데 이 미국은 전세 개념은 전혀 없고 사실 거의 다 월세. 네, 월세로 살거나 아니면 자기 집을 사거나 그냥 이런 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의 네. 특이한 주거 전세. 패턴이거든요. 전세는. 그렇죠. 한국만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시면은 그런 생각은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나가는 게 되게 아깝다. 왜냐면 전세를 많이 선호하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그래서 월세 나가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집의 유형 같은 걸로 이제 제가 와서 좀 보니까 느껴지는 거는 저는 이제 기숙사 패밀리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보니까 그냥 자가 집, 혼자 단독집 가장 뭐 좋은 거겠죠?
하우스.
네, 그런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콘도형 집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한국에서로 치면은 아파트나 빌라 개념. 그러니까 한 층에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게 이렇게 큰 건물에 많은 집이 있는데 거기서 한 층을 한국처럼 쓰는 거. 그게 이제 콘도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타운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집을 쓰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집이들이 붙어는 있는데, 그러니까 자가 하나 한 집이 딱 떨어져 있는 건 아닌데 여러 집이 붙어 있는데 그 집에서도 이제 1, 2, 3층을 자기가 쓰는 그런 게 이제 타운하우스 개념이라고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타운하우스와 콘도 개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콘도는 보통 1층이 딴 집이고 또 2층이 또 딴 집이고 하더라고요. 근데 타운하우스는 들어가면은 1층, 2층, 3층이 그러니까 좀 좁지만 다 자기 집인 것 같아요.
놀던 언니 집이 콘도형 집인데.
저도 오래 살았는데 콘도와 타운하우스는 전 같은 개념으로 같은 갖고 개념. 있거든요. 예, 아. 네, 근데, 그러니까 아파트에 산다라고 했을 때 저희 뭐 서울에 있는 그렇게 뭐 고층 아파트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타운하우스로 지어져 있는데 그냥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자기가 직접 소유할 수 있는 콘도인지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렌트를 해주는 콘도인지 아.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사실 한국에 있을 땐 전 전혀 없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뭔가 한국에서 말하는 아파트랑 되게 뭔가 다르고 타운하우스라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자가주택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딱 생각할 때 자가주택은 근데 관리비가 또 엄청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건 거잖아요. 자기 맞아요. 스스로.
네. 엄청 많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렌트비가 아까워서 만약에 하우스를 산다 치면은 또 거기에서도 매달 관리비가 엄청 들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뭔가 저희 같이 한국에서 가 논 사람들은 콘도나 타운하우스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데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선호되는 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면 조금.
아마 굉장히 유명한 이런 미국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특히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고에커스 같은 커뮤니티에 그런 종류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사이트들을 더 이렇게 지역마다 오히려 거긴 특색 있게 나는 이 지역에 사는데 이렇게 집을 구했다. 아니면은 내가 이 주에 나는 지금 갔는데 이렇게 집을 구했다. 주마다 너무 법도 다르고 주마다 다 사는 방식들이 너무나 달라서 그 주마다 이렇게 가시기 전에는 그런 사이트들을 오히려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딱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너무 개인 사정에 따라 또 집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달라지고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딱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까 추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오셨을 때 바로 집을 구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어디 뭐 인이라던가 이런 데서 며칠 있다가 알아보러 개념이 잘 안 쓰신다고 그렇죠. 네.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이유가 저희가 미국이 안전한 지역이 있고 또 좀 위험한 지역이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있고 또 아이들 학군이 또 다 다르고요. 그래서 막상 와서 자기한테 맞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정말 친한 지인이 있어서 그 지인이 좋은 곳으로 딱 골라주지 않는 이상 그냥 그 지역에 오셔서 템포러리로 어떤 인이라던가 이런 데 한 일주일 정도 있으시면서 그 지역을 돌아다녀 보시고 또 저녁에 걸어봐서 안전한 동네 이런 데 살고 싶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을 하셔서 그 지역을 알아보시고 구입 구입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아파트를 구하실 때도 그냥 인터넷으로만 봐서는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잘 못하거든요. 그 지역에 따라도 다르지만 어느 도시는 뭐 서쪽은 백인들만 사는 동네, 또 동쪽은 흑인들만 사는 동네,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북쪽은 백인들만 사고 남쪽은 흑인들, 이런 식으로 갈려져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둘러보시고 지역을 정하시고 그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뭐 집들을 이렇게 알아보셔서 계약하시는 게 더 안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가 오래 살면서 느낀 점은, 저희가 학생 때는 그렇게 집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하고 그냥 대부분 그냥 학교 아파트에 산다던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집값이 싼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박사과정이나 이렇게 오래 장기간 공부를 계획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빨라야 5년 정도 있어 졸업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집이 싼 동네에 가신다 그러면 렌트를 하는 것보다 집을 바로 구입하시는 게 훨씬 이익이 있을 수 있으세요. 예. 그래서 매달 렌트비가 아무리 싸도 그 매달 우리가 내는 페이먼트에 비하면 그렇게 싸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5년 뒤에 그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 목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또 집은 또 집값이 뭐 폭락하지가 않은 이상 어느 정도 집값은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집값을 한번 알아보시고 오시면 그 렌트하는 것보다 되게 이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4년째 사는데 여기가 진짜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투베드에 1,000불 이상을 내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1,000불이면 네. 진짜 거의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다 보니 네. 정말 그 돈이 굉장히 부담은 돼요. 확실히 네. 부담이 네. 되죠.
네. 그러니까 미국 집을 어떻게 페이먼트를 하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짜리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1억 중에 20%를 무조건 다운페이를 하셔야 돼요.
2천만 원을 내면 그쵸? 되는 거죠?
2천만 원을 내면 이제 나머지 8천만 원을 론을 받아서 네. 그걸 이제 매달 갚기 시작하시는 건데요. 그 8천만 원에 대해서 1년 동안 처음부터 이렇게 원금을 까는 게 아니고 네. 처음에는 이자를 그러니까 이자가 대부분 그러니까 100% 거의 이자를 내다가 점점 이제 달이 지날수록 점점 원금이 합해져서 네.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이자가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그치. 이자가 요즘 미국 역사상 거의 최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에 뭐 3. 몇 프로까지도 받았는데 요즘은 한 에버리지 4%?
4%. 아. 네.
그런데 이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유학생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레딧이 문제긴 한데요. 네, 근데
아니 아예 그 유학생들은 크레딧 카드도 아예 못 만들고 그다음에 유학생들은 무언가 당장 이 핸드폰을 개통할 때도 디파짓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학생은 아예 론도 못 받 거의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신용이 안 쌓여서 네.
이게 크레딧 카드를 사용을 해야만 미국은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문화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민을 오시는 분들은 당장이라도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유학생들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신 다운페이를 많이 하시면
네, 네. 20%가
그러니까 20%보다 뭐 50%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예. 네. 근데 만약에 20%를 하시고 그 달달이 내는 돈이 아무리 비싸도 1,000불까지 안 나오거든요. 8천만 원에 4% 내는 달달이 몇백 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보시고 오시면 네. 그러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도면은 한국에서 전세 뭐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좀 저렴하게 받으면 4%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훨씬 더 싼 것 같아요. 그게.
그럼 궁금한 게요. 그 집을 한국에서도 이사 처리 있잖아요. 네. 미국에도 그런 게 있어서 집값이 어떤 때는 좀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어떤 때 사는 게 제일 싸게 살 수 있는지.
미국의 가장 이사철은 여름 방학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여름 방학 전부터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방 5월 말을 보통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준비 땅 하고 5월 말부터 물 그러니까 매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9월부터 학교 가야 되니까.
네, 9월부터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정해야 되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8월 말이나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집 주소지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다 사려고 많이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치열하고 또 윗돈을 줘야지 또 집을 구할 수 있고 이러다가 이제 9월이 지나면 이제 슬로우해지다가요. 이제 겨울 되면 정말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내놓고 그때는 슬로우해지다가 다시 이제 봄 되면 다시 준비해서 이제 5월 말이면 또 땅 하고 또 집이 쏟아 나오고 보통 이렇게 학기 애들 학기 돌아가는 동부가 약간 틀리고 서부도 약간 틀리거든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안에 지금은 저도 살고 있지만 만약에 학교 밖에서 산다 그러면 대부분이 6개월이나 1년 계약을 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 그 땡스기빙 전후로 가격이 확 달라져요. 땡스기빙 전에는 만약 월 렌트를 1,000불에 달라고 집주인 1,000불에 내놨다고 하면은 땡스기빙을 딱 지나는 순간 거의 600불까지 떨어지는 집을 봤어요. 같은 수준의 집이.
그럼 겨울에 좀 집값이 내려가는 편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게요. 이제 특히 학생촌은 학생들이 실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9월이면 개강을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개강을 하고 나면 이제 남는 집들이 학생들이 안도 남는 집들이 굉장히 싸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실 때 꼭 그렇게 피크 시즌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좀 플렉서블 하신 분들은 그런 피크 지나서 가을쯤 그때 집을 알아보시면 되게 같은 아파트라도 싼 값에 계약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모기지를 결국은 껴서 사는 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판다 그럴 때 그 네. 모기지는 아무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모기지 네,
모기지가
때문에
얼마나 남는지 상관이 없고 그냥 만약에 뭐 1억 그 집값인데 그 중에 80%가 모기지라고 쳐도 그냥 내가 1억에 팔면 거기서 그냥 80%를 은행에 주고 은행, 저는 아. 20%만 갖고 그냥 나오면 되는 아. 거라서요. 모기지가 얼마 남은 건 별 상관이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집만 그렇게 안 팔리는 동네만 아니면은 네. 그냥 뭐 사실 괜찮겠네요. 네.
월세 내는 것보다 월세 내는 내 집 사는 게 훨씬 네. 이익이네요.
그쵸.
제가 한번 계산해 본 적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월세가 1250인데 그 1250을 내가 과연 이게 물가 상승률이랑 그냥 다 고려를 해서 그냥 단순 계산을 해봤는데 한 3년 반을 연속해서 제가 그 집에 살면 나중에 이렇게 그냥 제가 갖고 있다가 파는 거에 그냥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세금도 있고 그러면 내가 집 수리비도 있고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보면 그것보다 더 늘어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자기 집 하나 있는 데는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거 어떤 식으로 관리비가 나갈지 막 이런 거 제가 저희는 처음 온 사람들이니까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뭐 잘 보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관리비가 얼마나 나갈지도 좀 알고 이 기자재가 얼마나 좋은 건지도 다 안대요. 딱 보고 얘는 돈이 많이 들 집이다 아닌 집인다를 아는데 저희는 모르잖아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타운하우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미국 사람들 사는 게 궁금해가지고 가끔 그냥 여기 동네 집들 구경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이렇게 해요. 하면은 진짜 공통적인 게 영화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차고 안에 웬만한 수리하는 도구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공구들이. 그러니까 미국 워낙 인건비가 비싸니까 다 자체 해결해가지고 다들 수리를 직접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우스랑 타운하우스의 큰 차이점은 하우스는 정말 지붕부터 베이스먼트까지 집주인이 다 나 혼자 관리해야 된다는 그거고 타운하우스는 이제 그 관리 사무소 같은 게 있어서
눈도 치워준다.
눈도 치워주고 지붕 그러니까 밖에 아웃사이드, 일단 집 외관 페인트라든지 지붕이라든지 그다음에 잔디 관리, 보통 물도 포함이 돼 있어요 관리비에. 그래서 물 들어가고요, 그다음 쓰레기 치우는 거, 그다음에 네, 그런 게 이렇게 많은 부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 대신 관리비가 굉장히 비싸요.
예,
네. 그래서 보통 그것도 지역에 따라 그쵸, 다른데요. 그거를 본인이 직접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요.
아.
자기 노동을 쓰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난 정말 그런 거 하기 싫어 이런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타운하우스 구입하셔서 매달 관리비 내시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편하실 거고, 그런 걸 좀 아끼고 아니면 막 꾸미는 거 좋아하시고 마당에 뭐 심고 이런 거 좋아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자기 집이 있는 게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한데, 그게 복불복이 미국 집이라는 게 도시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목돈이 많이 들어가. 일단 지붕을 고쳐야 된다. 지붕 수명이 10년이나 15년 네, 한 번씩 또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일러, 히터, 에어컨, 드셔너 이런 것도 짧으면 8년에서 정말 길게 쓴다. 그럼 18년 그 정도 수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그쵸. 거니까 그런 게 고장 나면 또 몇만 불 들어가고.
몇만 불.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눈 치워야죠. 네, 또 잔디 관리해야죠. 또 잔디가 또 미국은 건조하기 때문에 물을 항상 스프링클러 돌려야 되거든요. 그게 또 물값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다 계산해 보셔서 자기한테 맞는 게 타운하우스인지 하우스인지 아니면 그냥 학생이시면 그냥 학교 아파트 아니면 그냥 아파트 외부 아파트 그렇게 주거 형태를 선택하셔서 집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참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요, 미국은 이렇게 외부 아파트 같은 경우 계약을 할 때요 값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 계약하는 매니저 마음대로 굉장히 가격의 흥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덜컥 사인하지 마시고요, 딜을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깎아주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저는 옛날에 살 때 그 매니저가 이제 매해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어떤 흑인 아주머니였는데 군만두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군만두를 이렇게 구워가고 갖다 주면서 어떻게 좀 계약할 때 좀 싸게 안 되겠니? 이러면 정말 옆집보다 한 200불 싸게 계약해주고.
아, 그게 그 집 구하는 그 재밌는 에피소드였나요?
네. 노하우 정도요.
아,
예.
아니 그렇게 집 구하는 에피소드가 많았다고 제가 들어서.
아, 그 에피소드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는 고생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 계약하실 때 일단은 그렇게 한번 딜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일단 제 경험상 제가 살던 집이 사고가 났던 집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고였냐면 이제 마약상. 마약상이 그 집에서 이제 마약을 만들어 팔던 그런 집이었는데, 이제 권총 강도가 들어서 그 마약을 훔치기 위해서 그 권총 강도가 들어서
드라마 같다.
네. 거기서 막 피가 막 이렇게
집 안에서 피가
집 안에서 예, 사고가 났던 그런 집이었는데 굉장히 싸게 집이 나온 거였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급하게 집을 구하다가 시세보다 싸다, 비어있네, 당장 들어갈 수 있대지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집에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오고
뭐야
국선 변호사가 찾아 와서 모두 그 범인들을 찾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집을 구하시기 전에 그 집의 히스토리를 알아보실 수 있으시면, 그러니까 아파트라면 이 아파트 전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왜 나갔는지 그런 거 한번 물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일반 그런 거 물어보기 힘든 아파트가 아닌 곳은 옆집에 똑똑똑해서 내가 이 옆집에 니네 옆집에 이사올 예정인데 혹시 옆집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아느냐,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느냐, 그 정도까지 알아보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그날 놀래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내가 이 주소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날 있었던 사건 기록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쇼크를 받고 근데 미국은 한번 계약을 하면 굉장히 불리해져요. 그 계약금을 다 물어주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제가 1년 계약으로 들어갔는데 3개월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몇 개월 진리가 다 물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구하시기 전에 특히 안전한 지역, 저희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잖아요.
네, 이 동네 안전하죠.
네, 네. 네, 안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워낙 총기 사고도 많고 또 마약 사건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학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외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 네이버들을 좀 잘 보시고 히스토리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면 좀 안전하실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서 무사히 살아 돌아오신 게 너무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사건 이후로 이렇게 집을 구할 때 늘 구글에 주소를 미리 쳐봐요. 그러면 그 지역 신문에 그 집에 관련된 사건들 같은 게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서 무슨 무슨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짧게라도 지역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주소를 넣어서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미국이니까 꼭 필요한
그런 네, 정원은 굉장히 필요한 팁인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미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 중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벌써 자녀가 계약을 했을 거고요. 학생이신 분들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계약을 하는데요. 다들 이번 한 주 계획 잘 하시고 뒷바라지 잘 하셔서 새학기 출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작심삼일이 되지 않길 빌면서 2015년 첫 방송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수다 인 아메리카 앱 gmail.com과 페이스북 페이지 미국 주부들의 수다 미주다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